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고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계를 아는 신자로서 이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일을 할 사람으로 부름받았는가를 말씀 안에서 확인하며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둘로 되어 있다는 건 다 아는 얘기고요. 또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것도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지구의 땅덩어리 속이 온통 물로 채워져 있다면 땅 어디를 파도 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 예배당 마당에 무조건 파면은 물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나는 땅을 봤더니 뭐 주서가 나오더라. 뭐 이건 그건 가짜죠. 땅덩어리가 온통 물로 채워져 있는데 땅을 팠더니 주서가 나온다. 그것은 땅을 판 것이 아닐 겁니다. 땅을 파는 척 흉내만 내고 뭐 자기의 손으로 주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땅에서 나온 것이다. 뭐 이렇게 가장한 것밖에 안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온통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인정하십니까? 요한복음 그 5장 39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을 의미하는 것은 그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천국의 말씀, 복음의 비밀들 이걸 다 합해가지고 성경이라 이렇게 그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다. 이게 예수님이 그 성경에 대한 그 시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다면은 이 성경은 온통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그냥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모두가 동일한 본질의 그리스도여야 그게 맞는 겁니다. 성경 모두가 동일한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동일한 예수님 그분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여러 예수님이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분 예수님이 이 성경에 묻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어디를 파든 또한 신약 어디를 파든 그 동일한 그리스도가 제시가 돼야 되고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그러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말입니다. 그 절대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분명히 인정을 하신다면은 이 성경에서 어디를 우리가 대야 하든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결코 인간의 의도나 인간의 취향에 따라서 그 취향에 맞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그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그 신약이 서로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다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도 막힘이 없이 서로 일치된 통일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한 말이 뒤에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뀌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성경에 서로 모순된 말을 한다면은 결국 성경은 채택하는 본문에 따라서 말이 뒤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잠언서 그 8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은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 나으니라.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부귀와 내게 있다. 또 잠언서 22장 4절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신자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영광과 생명 관심 없죠. 재물이다. 거기에 피지 팍 꽂히지 않습니까? 그런 본문을 가지고 결국은 나올 수 있는 말은 신자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에 주어진 보상은 재물입니다. 이러한 말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에요. 이처럼 구약에 보면은 그 믿음의 보상으로 그 재물을 얘기하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런 본문들을 인용해가지고 믿음의 대가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같은 구약의 잠언서 11장 4절 이런 얘기 있어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진노의 날에 무익한 것이 재물이다. 근데 그 무익한 재물을 복으로 준다. 믿음 대가로 주신다. 일치된 말일까요, 여러분? 모순이에요. 안 맞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잘하는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뭘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복으로 재물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또 이 구절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야 되냐. 어떤 구절은 믿음의 보상이 재물이다. 결국 교인들에게 열심히 믿으세요. 재물을 보상받습니다. 복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생기지 못한다. 진노의 날에 재물은 무익하다. 이런 본문이 있을 때는 또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을 뒤바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믿음의 복으로 재물을 주시지만은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은 뭐 그럴듯합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의 복으로 재물을 내가 받고자 하는 그것부터 이미 재물에 욕심이 있다는 것이고 재물을 힘으로 여긴다는 그 증거거란 말이죠. 재물에 욕심이 없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믿음의 복이 재물이다는 그 자체에 무관심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마음이 묻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재물보다는 하늘의 복을 더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생명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약에서는 재물을 복으로 말한 구절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구약의 그런 어떤 구절 몇 개를 가지고 재물을 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구약만을 가지고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그분 역시도 세상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이렇게들 되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구약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 오늘날 교회가 이 구약과 신약에서 아주 어정쩡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은 그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여버린단 말입니다. 전에도 뭐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구약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뭐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 바치고 할례를 뭐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런 건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안 합니까? 왜 안 할까요? 그건 뭐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그런 건 다 끝났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구약의 의식들을 안 한다.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을 보면은 구약의 모든 게 완전히 끝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일조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 뭐 맥추절, 추수절 계속되고 있고요. 안식일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나쁩니다. 저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항상 강조해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왜 합니까? 그게 시비 거는 것이 아니고 왜 어정짜에 구냐 그 말입니다. 왜 어정짜에 굽니까? 끝났으면 다 끝난 것이고 계속되면 다 계속되어야 그 맞는 것이지 어느 건 끝났고 어느 건 계속된다. 이런 게 성경이 어딨냐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런 건 없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 전체 흐르고 있는 예수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런 현상들이 사라지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의도와 인간 취향에 맞는 그런 예수, 그런 성경이 자꾸 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만 가지고 예수를 보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적 행함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시각 가지고 신약을 보기 때문에 이 신약의 내용도 실천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토대로 하면은 종교적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신약만을 가지고 예수를 말하면은 구원받은 신자로서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요, 성경 어느 한쪽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구약과 신약, 성경 전부를 가지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구약만이 아니고 신약만이 아니라 성경 전부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돼요. 근데 이걸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예수가 자꾸 그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 맞고 취향에 맞는 그런 예수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맞고 취향에 맞는 어떤 그런 예수로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면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전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마음에 맞는 메시아, 그들 취향에 맞는 그리스도, 그런 분으로 오셨다면 그들이 그 예수를 붙들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붙들어 죽인 그 이유는 그 자기 앞에 등장한 예수가 자기 마음에 안 든 겁니다. 자기들 취향에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취향에 아니고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에 있는 메시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성경에 증거된 그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묵상을 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건 믿음과는 상관없게 되어버립니다. 왜? 참된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꾸 어떤 다른 그 교회를 매도하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예수가 옳고 다른 거 틀리고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죠.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구약만이 아니고 신약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일관성 있게 증거하는 그 예수가 참된 분이기 때문에 성경 전부를 가지고 보는 예수,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아니면 아닙니다. 그게 저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부가 아니라 구약만 가지고 보는 예수, 신약만 가지고 보는 예수가 참된 예수 어떻게 다른가? 저는 항상 그걸 여러분께 제시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뭐 다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증거한 예수가 같지가 않아요. 서로 뭔가 다른 예수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지 않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각각 다르다. 여러 예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동일한 한 분이지만은 그 예수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 보고 어떤 위에서 보고 이렇게 다른 시각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 다른 예수의 그 모습이 나와진다 그런 얘기지 여러 예수를 증거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만 가지고도 참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면은 신약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신약 그 불필요한 겁니다. 구약만 가지고 될 수 있다면. 또 반면에 신약만 가지고 우리가 참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면 구약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성경책 두껍게 간만 나가게 말이죠. 구약의 부피도 큰데 그럼 뭐를 달아놓습니까? 읽어봐도 어려운 내용인데 떼버리는 거죠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구약이 없이 신약만 가지고는 참된 예수가 증거될 수가 없어요. 또 신약이 없이 구약만 가지고는 참된 예수가 증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누구신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우리가 취사선택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그 점들을 좀 주지하면서 이 구약과 신약이 왜 함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그것도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단 말이죠. 오늘 51절 오면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오늘 본문 얘기가 이제 13장에 등장한 일곱 가지 천국 비유에 대한 결론적인 이제 비유가 되겠죠. 자, 예수님이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이제 너희에게 임한 천국이 뭔가 알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에 대한 일곱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너희 천국을 알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이 천국 비유 일곱 가지를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천국을 좀 알게 되었습니까?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천국이 여러분 안에 그려지었습니까? 뭐 일단 여러분이 천국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고 가정하고 얘기하십시다. 예수님이 천국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2절이죠.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을 알게 된 너희는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그 서기관은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애매하게 들릴 거예요. 일단 이 서기관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 대한 직책인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해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서기관은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직 옛것만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새 것은 그들에게는 필요 없죠. 다시 말해서 옛 것만 고집했고 옛 것만 내오는 그런 사람이 유대인의 서기관이었습니다. 따라서 옛 것만 고집하는 그런 서기관은 천국의 제자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옛 것만을 가지고 말한 그 천국 그 예수도 그들은 잘못된 그런 천국이고 그런 예수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 것만을 가지고 말한 천국도 그들은 안 맞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말한 천국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옛 것만 알면 안 되고 또 새 것만 알아도 안 되고 옛 것과 새 것 모두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참된 천국의 서기관이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옛 것과 새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고 또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천국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분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이라 그런 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을 깨달은 사람을 가리켜서 천국의 서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천국을 깨달았다 그 얘기는 새 것과 옛 것을 알았다 그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을 알아야만이 예수님 말씀 천국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옛 것과 새 것이 뭐냐 그건 여러분이 뭐 이제 아실 겁니다. 옛 것은 구약 성경 즉 모세 율법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새 것은 지금 우리로서는 신약 성경인데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우리는 새 것 그러면 신약 성경인데 예수님 당시에 새 것이라고 말하는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없다겠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뭘 가지고 새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뭘 가지고? 신약 성경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뭐가 새 것일까요? 자, 옛 것은 모세 율법이라고 했고 유대인들에게 모세 율법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 그들은 율법은 죽을 힘을 다해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온 힘을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실천함으로써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율법입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의를 행한 자기를 봐주신다. 그게 그들의 이제 굳건한 믿음이었죠. 오랫동안 내려온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이 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요. 또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켜 실천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가시는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자연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유대인 중심은 율법이고 또 율법이 그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과 이방 기준은 구별은 뚜렷했습니다. 율법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심판의 대상이었죠. 이게 그들의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에 지난주 말하면 그들은 가라지 비유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에 곡식과 가라지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곡식은 우리다. 가라지 이방인이라 구분되는데 곡식이 뽑힐까 염려가 돼서 놔두라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옛 것만 가지고 본다면은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그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고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 가지고 지금의 어떤 그 신녀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교회란 말이죠. 뭔가를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중요한 신앙 기준을 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곡식과 알곡은 그 가라지 분명히 보일 수밖에 없어요. 목사에게 순종한다, 교회를 헌신한다 그런 곡식이죠. 단 대신 목사에게 반대하고 교회 일에 게으르고 해방한다 이건 가라지란 말입니다. 그런 시각이 바로 옛 것을 가지고 보는 시각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구분해가지고 가라지 뽑아 매는 것은 추수 때에 추수꾼의 일이다. 지금 너희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 해가지고 어떤 죄 없는 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그런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옛것을 주니까 그 옛것을 가지고 인간이 드러낸 것이 뭐였냐면은 인간의 의였습니다. 우리 이걸 지켜야 합니다. 우리 의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옛것을 그런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천해서 의로운 자가 되라 그런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옛것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의가 아니고 반대로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옛것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새것을 준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옛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알도록 하셔야만이 왜 새것이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가 명확해진단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이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 어떤 인간의 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그 역할이고 용도라 그 말입니다. 그게 옛것을 준 하나님의 의도라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그 의도에 충실한다면은 옛것을 통해서 우리의 악함을 낱낱이 깨달아 알아가야 되죠. 그 옛것 앞에 상상 우리 죽은 자로 나와야 되죠. 그게 그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로마서 그 3장 21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인간이 율법을 실천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의 말고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옛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 죄를 깨달아 알아서 도무지 너희들 어떤 그 실력 그 너희들의 어떤 모습 이 그 행한 힘 가지고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깊이 깨닫고 하나님 보내신 의를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새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온 새로운 의입니다. 진짜 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그 의가 주님께서 말씀한 새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처럼 옛것과 새것의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한 의. 생명인의 의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함께 내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구원이고 생명이다는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서기관이다. 그게 천국의 제자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을 깨달은 신자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알았다면은 이제 여러분이 천국의 서기관인데 여러분이 한 일이 뭐냐면은 새것과 옛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인 주님의 그 의를 증거하라 그 말이죠. 전달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역할이라 그런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구원의 생명이다 이 말을 하자는 교회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야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십자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함 예수님의 그 행함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진짜 행함입니다. 그게 진짜 의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은요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생각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의만이 하나님 기쁨이 되니까 그 의를 말한다면은 그 의 앞에서 우리의 실천, 우리의 의는 예놓지를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예수님의 의가 구원이고 생명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우리 어떤 실천과 어떤 행함으로 복을 받고 그게 우리 의가 되고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게 만들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예수의 의는 뭡니까 도대체? 그건 뭐냐 말이죠.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그 옛 것과 새 것이 동일하게 증거한 천국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지 옛 것 가지고는 이런 예수를 말하고 새 것 가지고는 이런 예수를 말하고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옛 것인 율법은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성혈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보게 해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죽은 자임을 보게 하면서 죽은 자로 정말 완전 깨어져 박살낸 그러한 자로 주님께 나가게 하는 것,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예건 역할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없이 구약만을 보고 있다면은 구약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저주책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죄는 나왔는데 그 죄를 해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구약만 가지고는. 그러니 저주책이라 그 말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참되고 새로운 의로서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써 그 저주에 속한 우리가 생김을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새것이에요. 결국 옛것과 새것이 증거한 예 그리스도는 죽은 자로 의와 대신 주 앞에 나라 그 말입니다. 죽은 자로서. 그게 참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 세계가 바로 이 땅에 임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깨달은 신자는 자기 행함과 자기 의를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그 천국을 너희가 알았느냐 깨달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깨달았습니까?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천국을 깨달으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이 된 저주에 있는 나를 살려낸 그 능력의 의가 나에게 함께하면 나는 이미 천국에 거합니다. 그게 나에게 천국입니다. 이걸 아신 바로 그분이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서기관 5급 공무원인데 이 천국 제자 서기관은 급수가 없어요. 천국의 서기관입니다. 새것과 옛것을 곡간선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그러한 신자로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을 깨달은 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지혜를 주셔서 그 천국을 알게 하셨다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옛것과 새것을 곡간 내오게 하셔서 정말 그 참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고자 하시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는 성경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은 새것과 옛것이 있습니다. 그 새것과 옛것은 동일하게 천국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의로우신 바로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게 성경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언제나 생명이 의로우신 예수님의 은혜의 일, 그 은혜의 일을 확인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신자를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은혜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천국의 제자인 서기관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 믿다 천국 가라. 그러한 뜻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러한 주님 말씀들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흥미를 자극합니까? 전혀 그 뭐 흥미가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 안에 뭔가 우리의 흥미를 자극할 만한 그런 요소가 사실 없어요. 예수님 의가 우리의 생명이다. 새것과 옛것이 바로 그 예수를 증거한다. 이런 말들이 이 땅에서 무슨 흥미거리가 되겠습니까? 오늘 그 표정들이 다 착잡한 어느 표정들인데 8강이 못 들어가서 착잡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차라리 뭐 8강이 갈까 뭐 갈까 이런 게 우리의 큰 흥미거리가 뭐 될지언정 예수님의 의나 뭐 주님의 또 생명이나 뭐 천국이나 이런 게 우리를 자극하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은 죄에도 의에도 관심을 두지를 않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와 살아주신 분으로 오셨다고 말을 해도 무덤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의 피와 살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뭐 팔강이 오려야 그래 힘도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에 대해서 열광을 한다면은 그건 예수님 우리를 팔강에 오르게 하고 사람도 오르게 하고 웃음케 하는 뭐 그런 예수일 때만 열광할 겁니다. 세상 보세요. 예수보다도 축구 잘하는 어떤 그런 선수한 사람이 열광하지 않습니까? 골 한 골 넣으니까는 뭐 아파트가 흔들어버립니다. 얼마나 함성 질러져 있는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축구를 전혀 좋아하지 않아도 골대에 박수가 갑자기 팍 나옵니다. 제가 그럴 정도인데 그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을 보면은 정말 교회를 보면은 십자가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 분으로 오셨다는 그 예수에 대해서 열광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식어있고 잠잠할 뿐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 거듭 얘기하지만 죄에 대해서도 의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도 전부 관심 있는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죄에 우리 마음을 둬야 되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된 것이 뭔가 거기에 우리가 좀 더 깊은 마음을 두면서 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새것과 옛것을 내와서 주를 증거한 천국의 제자 서기관의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말씀한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나타난 의의 가치를 아는 신자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만의 천국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깨달은 신자는 그 의로움이라는 생명의 의라는 그 보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른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가라지가 함께하고 못된 고기가 함께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항상 변함이 없는 생명된 주님 오실 것을 기대 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천국의 서기관으로 죽게 봉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뭐 잘 아는 내용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안 하던 것 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안 하던 겁니다. 28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참 생소하죠. 안 하던 것 아니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게 뭐냐면은 새것과 옛것이 말할 생명이 돕니다. 그게 모든 것이에요. 그 생명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생명이 된다는 그 참된 진리를 믿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께 주어진 역할이라 그 말이에요. 물론 이 말 가지고 내가 전도하라 하니 제자를 삼아라 하니 여러분이 천국을 알았다면 정말 예수를 알았다면 여러분이 하실 일은 여러분께 주어진 그 의로움 그 생명의 도를 전하면서 그 생명의 도를 나타내고 그 도를 지키도록 믿도록 하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하실 봉사입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들은요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를 깨닫는 그 일에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내가 뭐에 부지런해야 되느냐? 생명이 된 그 줄을 알아가는 그 일에 부지런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모든 것, 그 생명의 도를 나타내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돼요. 서기관의 위치에서. 그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새것과 옛것을 내보시면서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께 있어야 될 봉사라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깨달았다면 깨달았기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자로서 천국의 제자든 서기관 위치에 수훈받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은 그리스도 정말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는 모든 것이 되시는 생명의 그 도를 우리가 나타내고 전달할 수 있도록